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면서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닫고 믿고 그것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49번째 시간으로 단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단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어느 명령이 크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요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율법에서 어느 명령이, 이렇게 이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어떤 게더큰 개념으로 이해가 되시죠? 율법에서 어느 명령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율법이 더큰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여러 명령들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요. 율법이라는 게, 영어로는 그냥 law, 법입니다. 법.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법,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을 율법, 그러니까 법률에 이렇게 글자를 바꿔서 율법,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그 법, 그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법, 모세익 로, 모세법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사모하는 말씀인데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7절, 8절, 9절, 3절 안에, 그 율법을 달리 표현하거나 혹은 율법에 포함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망라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증언이 있고, 법규가 있고, 판단이 있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판단의 법도를 세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때 판단의 법도가 이제 여기도 이제 judgment 그냥 판단 요 이제 해당하는 그 단어인데 또이 다른 성경에서 법규, 법도, 규례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4절 5절 이런 데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는 명령, 커맨드먼트, 명령도 있고 증언, 테스트모니, 증언도 있고 판단 혹은 판단의 법도, 저지먼트도 있고 또 법규, 스태츄트, 그다음에 규례, 오디넌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돼서 이것을 이제 총칭해서 얘기할 때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규례, 주의 규례, 주의 판단 이것이 그냥 율법 전체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 대변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이렇게 좀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뭉뚱그려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가능하면 정확하고 가능하면 깊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율법 안에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묶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세 개의 그룹으로 묶고 어떤 사람들은 네 개의 그룹으로 묶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세 개의 그룹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들도 좀 있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조금 다시 보면서 네 개의 그룹으로 묶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또 묶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 율법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613가지로 돼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항목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좀 인위적으로 인체 뭐 뼈 개수 뭐 이런 거와 맞춘 그런 이제 좀 인위적인 면이 있는데 어쨌든 율법의 조항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의식법, 정결법, 도덕법, 시민법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법은 뭐냐? ceremonial law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경배 절차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 희생 제사 제도 약간 뭐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하는 이런 어떤 희생 제사제도, 그다음에 성막과 성전에 관련된 규정들, 그다음에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무, 레위인의 구별법, 그다음에 절기 규례들, 그 유월절, 뭐 오순절 하는 그런 절기 규례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서원 또 장자의 구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의식법에 해당한다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퓨리티라고 하는 정결법.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하냐. 뭐가 언클린하고 뭐가 클린하냐 하는 것을 이제 나누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게 이제 음식 규정, 그러니까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다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는 말과 정결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는 말은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의복 규정이 있습니다.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아라. 양털과 아마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 피부병 규정, 나병. 어떤 경우에 나병이 되고 어떤 건 나병이 아니고 뭐 하는 거. 그다음에 출산 후에 이제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또 피나 시체에 접촉했을 때 어떻게 거기서 정결하게 되는지 뭐 유출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이제 정결법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랄로 도덕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십계명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어디에 포함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덕법의 십계명을 포함한다. 그러면은 십계명에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법이고,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가 이제 사람들 사이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든지 안식일 지키라든지 이런 게 도덕법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예, 좀 저는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도덕법에 묶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의견은 뭐냐면, 이제 도덕이라는 게 이제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이제 심성 또는 그 법인데,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천부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도덕법에 포함을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십계명이 이제 이 도덕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삶의 규정을 주시는데, 이제 이런 어떤 거룩에 대한 명령들, 그 다음에 그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 이웃사랑도 하나의 명령이고 이것도 율법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법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또는 사회법 또는 시민법, civil law라고 하는, 이건 그야말로 우리나라 이제 현대 국가에서도 어떤 국가의 법률로, 법전에 이렇게 이제 기록해서 법률로 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형벌 규정들, 그다음에 소송이나 이제 증언, 증인으로 불려 나와서 증언할 때 그런 어떤 절차들, 재산에 대한 법, 상속법, 토지에 대한 뭐 반환법, 또 가정 내에서 남편의 법적 책임이나 부부의 권리들, 또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거, 그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이렇게 이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 이런 거, 또 나그네나 또 노예에 대한 대우, 또 뭐 밭에 모퉁이까지 다 곡식을 베지 말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회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사회보장법도 그냥 사회법에 이제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율법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이걸 전체를 다 묶어서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율법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아, 은혜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뭘 좀 살펴보냐면, 율법하에서 드리는 그 헌물들을 조금 제가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율법하에서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그 헌물들이 있었는데, 자, 요게 이제 의식법에 해당하는 거겠죠, 당연히. 아까 그 네 개의 범주에는 의식법, 세레모니얼 로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제 짐승들 또는 곡식 이런 것들을 드리는 그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아마 상번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드리는 번제 헌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 또는 날마다 드리는 번제 헌물, 우리는 이제 그렇게 흠정에서 번역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 그러니까 하루에 두 마리씩의 양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한 마리씩. 그 다음에 양을 드리면서 음식 헌물을 같이 드리는데,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이게 약 2.5kg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찌은 기름이 있습니다. 약 4분의 1 흰이라 그랬는데, 이게 한 1리터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료 헌물도 같이 드렸습니다. 이제 포도즙을 4분의 1 흰, 이제 약 1리터 정도를 이제 같이 이것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것들 매일. 자, 그러면 이제, 이 숫자에 밝은 분들은 돈 계산 잘 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신 게, 야, 1년에 몇 마리냐? 이게 이제 딱 계산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1년에 몇 마리냐? 하루에 두 마리씩 어린 양이 365일이면 730마리입니다. 밀가루가 하루에 2.5kg씩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365일이면은 1.8톤 정도 되겠네요. 1825kg. 찌은 기름은 1리터씩 하루에 두 번 365일이면 730리터 정도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즙도 이제 한 730리터 이렇게 이제 드리는 겁니다. 1년에. 유대인의 날짜 계산은 1월화수목금 다음에 안식일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안식일이 되면 어떡하냐? 안식일에는 평일날 드리는 것의 두 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드리는 것 외에 어린 양 두 마리를 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 헌물도 더 드리고 음료 헌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월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월 첫째 날 월삭이 되면 그러면은 숫소 두 마리를 드립니다. 좀 크죠? 양보다는 소가 더 큰 것입니다. 숫소 두 마리를 드리고 숫양 한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를 번제 헌물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또 죄 헌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음식 헌물이 숫소 한 마리당 뭐 얼마, 숫양 한 마리당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식 헌물과 또 음료 헌물을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째 날은 드리는 게 좀 많아요. 안식일 날은 두 배, 그 다음에 매월 첫째 날은 상당히 많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 중에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이제 일곱 개의 명절이 있죠. 봄에 네 개, 가을에 세 개, 이렇게 명절들이 있는데, 이러한 명절들마다, 이제 드려야 하는, 이제 짐승들과 곡물들이 또 따로따로 다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그 말씀 준비를 위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께는 이제 제가 이걸 세부 사항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고, 어쨌든, 이 절기들에 드려야 하는, 그러한, 헌물들이 있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유월절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무교절에는, 이제 이게 7일 동안 계속되는 명절인데, 매일, 숫소 두 마리, 숫양 한 마리, 어린 양 일곱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초실절이라는 명절이 또 있는데, 요걸 이제 무교절 중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날도 또 이제 또 따로, 이 명절만을 위해서 또 따로, 숫양 한 마리를 또 번제 헌물로 드립니다. 오순절이 있는데,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이 오순절에 또 이제 숫소 두 마리, 숫양 한 마리, 어린 양 일곱 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을에 있는 명절 중에 첫 번째 명절인 나팔절이 있는데 이때 어린 숫소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를 이제 번제 헌물로 드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립니다. 속죄일, 속죄일도 굉장히 큰 명절이죠. 일곱 번째 달에 이제 10일 날 이렇게 있는 명절인데 이때에도 숫소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어린 양 일곱 마리, 그 다음에 염소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드렸습니다. 장막절이 이제 1년의 맨 마지막 명절인데, 이때는 규모가 좀 더 컸습니다. 8일간 지속되는 명절인데, 첫날에 숫소 13마리를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재산으로 따져도 사실 뭐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한번 치르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첫째 날에 숫소 13마리, 둘째 날에 12마리, 셋째 날에 11마리, 이렇게 쭉쭉쭉쭉 줄어서 마지막 날엔 7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숫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대양을 2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 14마리, 뭐 이런 식으로, 염소 1마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린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요 말씀이, 요게 공식적으로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재물만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각 개인이 자기가 범죄했을 때나 또는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화평 헌물로 드리고 싶을 때나 또는 범죄했을 때 이제 죄 허물, 범법 허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헌신을 위해서 번제 허물을 드리고 싶을 때 또 음식 허물을 드리고 싶을 때 뭐 이럴 때에 하는 건 이건 아직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 헌물이 드려졌겠습니까? 아, 공식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짐승들을 1년치를 집계를 해보시면 이거 머릿속으로 해보신 분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드리는 것만 1년에 어린 양이 1087마리가 필요합니다. 1000마리 이상의 양이 1년 동안 필요해요. 숫양이 36마리, 숫소가 112마리, 숫소가. 예. 염소가 30마리, 밀가루 3.7톤, 포도즙 한 1.24톤, 뭐 이런 거예요. 이 정도가 이제 드려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에서의 사역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영원토록 한 번에 뭘 끝내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그 모든 그 드려야 하는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까마득한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머릿속에 좀 스쳐 지나가시나요? 제가 이렇게 언급했던 것들이 네.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이 사람이 예수님이시죠.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제사장들이 평균 하루에 세 마리의 양과 평균 3일에 숫소 한 마리를 잡으면서 1년 내내 이 짐승들을 그렇게 이제 잡았어요. 이제 작은 희생물로는 이제 비둘기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짐승을 잡는다. 짐승을, 그러니까 도축하는 거죠. 그야말로. 도축업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도축업자 비슷한 거예요. 짐승을 잡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인 것이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위해서 잡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의 문화에서는 짐승을 잡는 일을 굉장히 천시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는 백정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제 이 계급 이기도 했는데 이제 천민 계급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도에서는 이렇게 짐승을 잡는 사람들은 이제 불가촉 천민으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에타 또는 희닌 이렇게 부르면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한다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길드도 형성하고 해가지고 돈은 많이 버는데. 그런데 이제 좀 기피 대상이긴 했다 그래요. 특별히 그 중세 시대에는 도축하는 사람들은 신부가 될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 신부라고 주장하는 프리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구약 시스템 하에서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약 시대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짐승 잡는 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짐승 잡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이 도축 업자들은 신부가 못 되게 했어요. 아니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헌물로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심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단 한 번의 헌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연히 갈보리 그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구약의 모든 희생 헌물의 실체이셨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의 몇 구절을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의하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린 양. 아까 어린 양이 1년에 1087마리가 죽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해야 하는 그 희생 헌물만을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드려져야 하는 어린 양, 매일 드려져야 하는 헌물이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두 배로 드려지셨고 월삭에는 더 많은 양이 드려지셨죠. 예수님은 매일 안식일에 또 월삭에 드려지는 이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예수님을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물론 이제 율법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만 이분이 어린 양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뭐로 드렸냐?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그 향기로운 헌물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sweet smelling savo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구약의 5대 헌물 중에 번제 헌물에만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나중에 레위기 1장 9절을 가서 보시면 이 번제 헌물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5장 2절이 말씀하는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 헌물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가서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말씀하는 바는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임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몸을 뭐와 비교하고 있냐면 염소와 송아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염소셨고 송아지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5대 희생 헌물에 쓰이는 그 염소, 예수님이 바로 그 염소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 송아지, 소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유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밀로 만들어지게 되는 빵,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 잔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의 만찬할 때 많이 읽는 구절이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얘기하시면서 그 자신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은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의 5대 희생 헌물을 드리는 그 헌물들 중에서 어떤 형태의 헌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음식 헌물, 그러니까 개역성경 용어로는 소제, 예수님이 음식 헌물이 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이 음식 헌물이 되신다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의 그 음료 헌물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유월절 절기죠. 절기 헌물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드리는 헌물, 또 안식일에 두 배로 드려야 되는 헌물, 월 사계 또 더 많이 드려야 되는 헌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절기 헌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신약에만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분이 이제 어떤 존재가 되실지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이게 이제 메시아예요. 우리가 알듯이 메시아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두셨은 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한 헌물? 죄헌물. 자, 메시아는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죄헌물이 되실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죄 헌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해 헌물? 아, 이거 화평 헌물이네요. 이제 영어 표현이 좀 달라서 화해 헌물이라고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peace offering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propitiation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이거 화해 헌물 이렇게 했지만 의미는 이게 화평 헌물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화평 헌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절기 헌물.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화평 헌물이 드려질 때에 사람과 하나님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는 화평 헌물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까 그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그 염소와 송아지의 비유가 되셨는데, 염소는 다른 희생 헌물들을 드릴 때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 염소 의식이라는 것을 행했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지만 한 마리는 광야에 놔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래서 광야에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일 때까지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징하는 바는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렇게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염소가 되신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대속죄일에 속죄의 염소가 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 때 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요 이미지가. 이 속죄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그 이미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의하면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도 그 광야로,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내보내지는 그 속죄 염소의 이미지가 여기에도 이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모든 희생 헌물에,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그 헌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바예요. 그분은 또한 죄 없는 삶을,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죄 없는 삶을 삶으로써 율법의 또 다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십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율법의, 특별히 의식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율법을 아까 제가 네 개로 카테고리를 지을 때 의식법이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헌물들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성막에 관한 규례들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때의 율법의 의식법의 모든 것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죄 없는 삶과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면서 율법의 나머지 분야들, 정결법, 시민법, 도덕법, 이 모든 요구를 살아계시는 동안 다 성취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세 가지 영역을 충족시키시고, 죽는 순간에,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한 가지 영역을 충족시키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키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지 않냐고 성취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야말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짓말하신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세 가지 영역, 죽으시면서 나머지 한 영역, 그래서 총 네 가지 영역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성취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은 그 네 가지 영역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평범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평생 이 말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종교의 굴레 속에서, 속박 속에서 이 종교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인데, 인간에게 요구해놓고는 그거를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다 성취하신다고요. 다 지키신다고요. 왜?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애초부터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죄인 스스로가 만족시켜야 하는 율법의 요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해서,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접 만족시켜야 되는 의는 더 이상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런 요구가 없다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의롭게 살아야 되는 그 어떤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닌 거예요. 받기 위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죄인들에게,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만 남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 율법의 그 네 영역에 속하는 그 모든 율법의 그 요구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빠뜨린 것 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셨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마음속에 진실되게 믿는 것, 이거 하나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그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게 내가 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법도 이런 마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순간에 내가 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인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율법 밖에 있는 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보면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의와 율법 밖에 있는 의를 대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 이것은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런데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율법 중에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의가 있는데, 그것을 사도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율법 밖에 있는 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without the law. 그래서 율법과는 상관없는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단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굳이 기어코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 봐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주하시나요? 영원히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고 그게 불못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이 평생 방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이 심리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인 거예요. 그 종교인들의 대표가 로마 가톨릭인 것입니다. 저는 가톨릭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될 건 가톨릭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는 저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뛰어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로마 가톨릭을 얘기할 때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났어요.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핑계대고 싶지 않습니다.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그 근원, 그 기원을 살펴보면 이 바벨론 신비종교에서 온 것이 맞고 그 시스템 자체가 마귀적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만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 모든 이단들이 다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고 일부 교파교회에 속해 있다고, 정통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일부 목사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내에도 거짓 교사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영원한 한 희생물로 드리신 것 믿습니까? 예. 그분께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드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매주 미사에서 그 제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시청을 했습니다. 저 뭐 이 천주교식의 그 장례 미사를 하는 것은 그때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이제 일이 있어서 한번 참석했지만 일반 평일에 미사를 드리는 건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두 개의 영상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정말 가증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물론 그 분위기나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또 그들이 이제 진지하게 하는 것이나 그런 걸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뭐 형식을 갖춰서 잘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나 가증한 행위인 것입니다. 왜? 오늘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히 단 한 번에 끝내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끄집어내서 다시 죽이고 예수님을 살려서 다시 죽이고 살려서 다시 죽이고 그러면서 그 사제가 축성하는 순간에 그 빵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로 변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거잖아요. 참 믿음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사제의 믿음이 그걸 실제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훨씬 능가하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말 몇 마디 했는데 그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고 믿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100% 안 믿을 것입니다. 정말 그게 그렇게 변했다면 어떻게 감히 그걸 씹어먹죠? 어떤 사람은 징그러워서라도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자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변했다고 믿으면서 그거를 우적우적 씹어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칭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개신교도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마다 나와서 통곡하면서 울고 눈물 콧물 다 짜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똑같은 걸 반복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똑같은 걸 매번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영원히 한 번에 끝내셨고 더 이상 우리가 드릴 희생 헌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것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믿어지니까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싶은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 제가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요번에 한번 빼먹었어요. 하나님. 저 굉장히 불안하네요. 제가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번 주에 한번 빠졌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의 계단이 하나가 떨어져 버렸네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분들, 한 분도 빼지 않고 모든 분들과 또 이 말씀을 이제 듣는, 또 듣게 되는 그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들을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내가 괜히 평생을 헛짓을 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온전하게 믿어져서 아, 내 대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예수님이 한 것을 믿는 순간에 그게 다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쳐주신다는 거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에 대한 걱정 없이 다시 정죄받고 불못 형벌에 처해질 그것에 대한 걱정 없이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